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44장 봅니다. 15절에서 16절 우리 두 절만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서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아멘. 지금 에스겔서는 배경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쪽 유다도 멸망당하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1차 침략했을 때 그때 이제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좋은 사람들이 많이 포로로 잡혀가고 한 주전 605년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2차 침입이 됐을 때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대는 이렇게 좋을 때가 아니라 나라가 망한 때였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그 당시에 받는 거예요. 그 약 한 30대쯤 성경 그 연대기로 이렇게 보면 한 30대쯤 부름을 받고 한 50대 중반 정도까지 이렇게 사명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나라가 망했다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나라가 망했어, 다른 나라들처럼 힘이 없어서 망했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믿었던, 믿으면서도 잘 섬기지 않았던, 그런데 그냥 이렇게 상징적으로 성전만 있어도 제사장만 있어도 우리는 안 망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관이죠. 잘못된 신학에서 나온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 그래서 자기들은 잘못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 그들은 이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셨지? 라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아버지신데 자식이 망해서 나가도록 내어버려 둔다면 그 하나님은 누구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지? 아주 굉장히 고민스러운 내용이에요. 그런 모든 고민을 아마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똑똑했던 사람들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었던 사람들도 계속 힘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다 잡아갔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 유대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아주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피폐한 상황에서의 선지자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사실 그렇기보다는 공허한 외침일 수 있고요. 마음에 안와닿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가 이렇게 1장부터 쭉 굉장히 긴데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누면, 뭐,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유다는 왜 멸망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라면, 멸망이 끝이 아니라 에스겔서는 환상을 통해서 새롭게 지어질 하나님의 나라, 성전, 그리고 성령, 이런 구원, 하나님의 회복, 이런 이야기들이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즉, 망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망하도록 내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너희들을 통해서 회복되길 원하시는 분이야 라는 메시지를 아주 선명하게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될 것을 이미 일찍이 에스겔이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그런 꿈과 소망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오늘 읽은 우리가 44장, 그러니까 40장부터 48장까지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신학적으로 그 가운데 오늘 읽은 우리 44장에 보면 15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 것을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이 누구인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제사장의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15절에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잘못해서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을 꼭 찍어서 얘기를 하세요? 어느 집안을? 사독 집안을 꼭 집어서 얘기해요. 레위 자손들 가운데 사독 가문의 계열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잘 옛날에 섬겼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감당해야 될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성전, 새로운 의미의 성전은 그냥 다시 이 육신의 혈통이 지켜야 되느냐? 사실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독의 후예들이 사독, 사두개파, 신약시대 보면 사두개 나오잖아요. 사두개인들. 그래서 아주 그냥 이렇게 아주 똑부러지게 살았던.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라든지 예수님 당시에 또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들 스스로 분리됐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거룩한 척 하면서 막 지키면서 살고 남 정죄하고 그랬던 사람들. 또 서기관들은 말씀을 쭉 필사하면서 말씀을 제가 가르쳤던 사람들. 제사장들은 그래도 신약 때까지 제사를 지켰던 사람들. 그런데 나라가 독립이 안 되니까 그래도 독립을 위해서 전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또 열심당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파가 이 사독 가문의 계열의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그 자존심을 지켜냈던 어떻게 보면 그랬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건 혈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새로운 성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성전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성전의 의미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어야 돼요. 사독 집안들이 지금 왜 칭찬을 받냐면 누구를 도왔냐면 다윗 왕조를 도왔어요. 그러니까 다윗 때 뭐 반란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압살롬도 일어나고 아도니아도 일어나고 그때 그 역사서들을 보면 다 배신해요. 다 배신하는데 사독 제사장 사독 집안의 사람들만 다윗 편을 들어요. 끝까지 다윗에게 서서 함께 믿음을 지키고 다윗을 지키고 역사를 지켜나는 일을 한 거예요. 즉 다윗 왕조를 지켰다라는 얘기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누구를 지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복음을 지켜내는 일들이 영적인 사독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해야 될 오늘 우리로 치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신약 성경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 그러잖아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사독 제사장의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패역한 시대에도 회복되어지는 에스겔 시대에 나라가 다 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쫄딱 망했어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사독 집안의 사람들이 내 일을 할 거야. 그럼 이 시대도 누구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겠는가? 여기 보면 그러거든요. 16절에 보면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내 성소에 들어갈 사람, 내가 나의 직분을 일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직분을 내가 맡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어느 글에서 이렇게 짧게 보면서 굉장히 참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아, 이 시대의 사독 가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이 시대에 지켜야 될 가치는 무엇일까? 사독 집안의 사람들이 지켰던 다윗 왕조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무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약속. 이것을 지켜내고자 우리의 삶을 헌신했던 사독 집안 사람들이 목숨 걸고 다윗을 지켰거든요. 그때는 반란군들이 훨씬 힘이 셌어요. 다윗 시대 그렇잖아요. 반란이 일어날 때는 승리가 자신 있어서 반란을 일으키지 이거 한번 질 것 같은데 그러면 반란 안 일으키죠. 다 잠자고 있어야죠. 근데 이기는 게 자신이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반란을 일으키고 압살롬 편에 다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도망 다닐 정도로 반란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다윗 편에 줄 쓴다? 이건 목숨 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름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사독 집안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진짜 순교자적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독 가문에 합당한 그런 제사장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가치를 따라서 살아야 되나, 어떤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나, 정말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귀한 가치는요, 아주 쉽게는 뭘로 아냐면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을 어디다 쓰는지를 보면 알아요. 시간, 물질.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거 먹고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살면서도 가치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먹는 데는 아낌없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먹는 거에는 잘 안 쓰는데 뭐 옷을 사는데 뭐 아낌없이 쓴다든지 뭐 여행을 가는데 산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뭘 물건을 사는데 쓴다든지. 그러니까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은 뭐 차를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뭐 뭘 산다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는 투자하는 게 아깝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에 투자를 하면 되게 아까워 보여. 그거 아주 되게 웃긴 생각이거든요. 가치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가치는 다양해요. 달라요.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그건 변해요. 없어지는 가치들이에요. 변하지 않는 가치가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가치가 무엇이냐? 어디다가 정말 우리의 중요한 것을 투자해야 되는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가? 여러분, 사독 집안은 그 시대에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이 가치를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그 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듯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면 오늘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랬던 삶을 그냥 우리 대해서 끝나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있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시편 35편의 말씀에 보면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인의 자식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얘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그 자식까지는 이게 유효한 것 같아요.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봐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솔로몬까지는 봐줘요.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진짜 삶에 적용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하다. 그냥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신앙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신앙 유산이 정말 정말 잘 흘러가야 되고, 그냥 막연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유산을 악착같이 남겨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 여러분, 거기 그 부분을 이렇게 진짜 잘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통 세상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전에는 진리, 비진리가 굉장히 선명했다면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 애매모호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어려운 것들이요. 은근히 어려워요. 정말로 저도 어떨 때는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가치관적인 걸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자꾸 안 받아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성경을 비평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온 게 문서설 같은 게 나오는 거고요. 비평하는, 양식 비평 나오고 편집 비평 나오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냥 말씀을 말씀 그대로 못 믿겠어요. 이 시대의 지혜로. 이 시대 우리의 지성으로 아, 이 말씀이 뭔가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부분에 인간적 지혜를 가미를 해서 굉장히 그럴싸한 이론들을 만들어낸 게 자유주의 신학이었거든요. 그 영향을 쭉 받아서 지금은 한없이 온 거예요. 한없이. 정말로 한없이 왔어요. 그래서 참 어렵고 이게 두렵고 떨리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해도 어떤 신학자들의 책이나 이렇게 저널이나 잡지나 나온 걸 이렇게 가끔 읽어보면 아, 참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틀린 것을 기독교 저널 안에서 너무 공공연하게 출판되어 나오는 거에 사실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보시고 그걸 지켰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정말로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았던 거짓 없이 살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정말로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어야 돼 하면서 쭉 지금 15절부터 44장 에스겔 44장 15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 제사장들에 대한 레위기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다시 하는데 그것이 주는 의미와 정신들을 다시 재해석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왜 이러시는지, 왜 이걸 말씀하시는지, 왜 이런 걸 요구하시는지, 그 의도가 뭔지. 그냥 여러분 보면 아 그냥 이건 구약인 거야, 이 시대는 달라,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정신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에스겔 44장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본질이 무언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신앙의 본질의 유산이 정말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정말 내 소중한 가치를 투자하고 거기에 내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가, 내 마음을 쏟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 복음의 가치, 여러분 마음을 쏟고 그 복음을 지켜내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수하는 일, 복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정말로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커지고 뭐 외형적인 부흥 이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정말 우리 존재로부터의 그리스도 안에서 혁명이 시작이 돼서 존재 이상의 의미가 발견되어지고 그 가치들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요, 본질이 없이 가치 이 전통만 지키다 보면 신약 시대 사두개파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그냥 역사 자랑하고 이름 자랑하고 우리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거 자랑하는 거죠. 내가 어디이신데, 내가 뭐 어디 출신인데, 그거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바울이 집안도 좋고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를 발견하고 나니까 나머지가 다 이게 정말 쓸데없는 거였는데 그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운 가치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서도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내가 세상에 있었던 그전에 있었던 것들을 교회 안에서 너무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거는 아직 그리스도의 가치가 온전히 발견되어지지 않은 거죠. 그럼 그런 가치는 무의미해요. 교만하면 갈등 나타내고 결국은 그것으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잖아요. 누가 못 박는 거예요? 무지한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제사장들, 당시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내노라하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자기의 가치들을 끊임없이 주장하다가 그 가치로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 시대에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가치에 붙잡혀 있는 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나라를 방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아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우리에게 그 가치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가치를 아니까 그 가치를 알고 있는 내 자신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요, 소중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왜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요. 의미 있게 살아요. 함부로 못 살아요. 막 안 살아요. 가치가 있으니까. 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함께하는 분들이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역이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가 이런 일 해, 이런 선교 해, 그렇게 선교를 그냥 세상적 가치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사명이 가치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아름다운 거죠.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 아니고요. 이 정도 컸으니까 해야지 그러는 거 아니고요. 이게 여유가 있으니까 하지 그런 거 아니고, 정말 그 가치를 알고 선교도 하고 구역 모임도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일도 감당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 가치를 아니까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내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의 찬양, 기도, 어떤 섬김, 일상에서의 삶, 여기에 다 의미가 있어요. 아름다운 의미가 있고요. 의미가 있을 때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의미가 부여되면 그것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거든요. 귀히 여기는 마음. 그럴 때 열매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하면 그 아무 열매 없잖아요. 대충 한다는 얘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가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하나 해도, 우리가 같이 입술을 벌려서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무엇을 해도 거기에 복음의 가치가 있고 복음의 의미가 있고 내 생명의 의미가 있고 내 삶의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며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의 예배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남은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치가 늘 발견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